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빛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비추어져야만 합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내리쬐을 때에 우리들에게 비로소 영광이 그리고 그 빛이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영광이 바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으로나 혹은 상황적으로나 풀린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때 우리에게 영광이 비춰진 것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을 때는 그들이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매여져 있던 이 쇠사슬이 다 풀러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밖에 나와서 찬송을 불렀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옥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빛이 비춰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뭘 했냐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억지로 부른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을 알게 되니까, 그 상에서 영광을 알게 되니까 그 영광으로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던져졌을 때 그는 사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이제 와서 물어 이제 뜯을 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영광이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사자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뭘 하고 있냐면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사자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지금 오금이 졸이고 그리고 정말 이제 견뎌낼 수 없는 스트레스와 괴로움인데 거기서 그는 밤새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자들이 물지 않아서, 사자들이 자기를 해치지 않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걸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풀무불에서 던져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풀무불이 이제 너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 때도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하니까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타지 않았어요. 조금도 상처 입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어요. 세 명을 넣는데 저 한 사람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 외쳤습니다. 신들의 아들 같은 자의 형상이 저들과 함께 있도다.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빛이 안 비쳐요. 지금은 뭐 상황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뭐 된 일이 있어야지. 뭐 잘 되는 일이 있어야지. 뭐 로또라도 당첨이 돼야지. 그래야 제가 빛을 발하죠. 천만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비추는 거지 돈 빛이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줄 때 그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빛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빛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은 내가 받고 참 좋다,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도저히 비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빛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광명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명이 있어요. 그런데 빛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죽을래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아주 딱 박힌 그런 앞뒤가 탁 막힌 함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놀랍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민족이 여리고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 하는 걸 듣고 그들이 몸이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라합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열방은 여름은 바로 그 광명으로 그 빛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되고 화려하고 우리가 뭐 똑똑해지고 유명해져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빛이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이 너무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열왕들 앞에 섰을 때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그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까? 그가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을까? 거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여서가 아니고 그가 풀려서도 아니고 그가 똑똑해져서가 아니고 그가 뭔가를 등에 업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바라볼 때 지금 그렇게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들이 우습겠습니까? 얼마나 벌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겨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되냐면 그 빛을 바라봐야지 그 빛을 등지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빛은 빛이지만 나타내는 빛이 아니에요. 얼굴은 어두워요. 등 뒤로 비치는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비추는 빛은 그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슬픈 얼굴이었어요. 자기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허무한 거예요. 이건 다 끝장난 거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빛을 등에, 팔에, 옆구리에 받는 게 아니라 얼굴에 받을 수 있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시작이구나. 주님 부활하시는구나.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상상이나, 부활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지만 부활을 위해서라니까. 그리고 죽는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셨으니 이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이 팍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셨네. 부활하셨어. 근데 부활하셔서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하다 보니까 나랑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주님인 거예요. 아, 주님은 부활하셔서 엉뚱한 데 간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니까 바로 그분이 주님인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그 빛을 받아요. 그 빛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 얘기를 하면서도 주님이 계시는 걸 몰라요.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들은 내일 당장 주님의 구원이 임해도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려요. 주님의 계획은 오늘 지나고 이제 내일 나타내 주겠다 하는데도 우리들의 마음은 그냥 녹아내립니다. 이 홍해를 갈라주겠다 하는데도 홍해 앞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출애굽기 11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주님이 왜 하루를 더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이틀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일주일을 더 기다리게, 왜 한 달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좀 보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는 좀 꺾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바로는 이 아홉 가지 제안을 받아도 꺾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재앙이 더 있어요. 왜?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들이 너희를 쫓아내야만 한다. 라는 거예요. 쫓아내야만 한다. 그들이 좋게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보내줬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마음으로 보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실까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좋게 좋게, 좋게 좋게 보내주면 바로가 자, 갔다 와라. 또 와라. 힘들면 어서 와. 하고 좋게 보내줬다가 보세요. 가는 길은 광야길이고 광야의 그 모든 모진 고생과 그리고 시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넘어야 가나안인데 가나안에도 민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애굽에서 키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엔 가나안 민족들이 흥황하면서 거기서 그 땅을 아주 폐허로 만들었어요. 가증스러운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주님께서는 처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자연재해로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천재지변으로? 아니 그러면 그들이 왜 그들이 어렵게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잘 준비해서 가려고 하시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좋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를 갈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이 쫓아내면서 보내어질 수 있도록 바로가 그들을 아주 그냥 내가 저들을 두 번 다시 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한 가지 재앙을 더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의 가장 사랑하던 그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었죠. 그걸 하기 전까지 바로는 거세였고 당당했으며 완악했고 강퍅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탁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시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저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를,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그들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들이 기다렸겠지만 그래서 나갔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 한 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아주 확실한 교훈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너무나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려는 것이 뜻인데 그걸 왜 못 기다려요? 그게 영광인데 그게 하나님의 찬양인데 그걸 왜 못 기다려요? 내가 하나 내 계획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전에 내가 이 일이 빨리 되길 원하는 건 그건 내 욕심일 뿐인 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변화시키시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변화해진다는 사실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빛이다. 여호와로 인해 내 슬픔의 날이 끝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가 주시는 평안이 내 빛이 되고 여호와가 주시는 돈이 슬픔의 날을 마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자신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다. 여호와가 내 슬픔의 날을 끝낸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그의 빛이 되셔요. 겉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의 슬픔의 날을 사라지게 하는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그가 왕후가 되기 전에 이미 주님이 그의 빛이 되셨어요. 왕후가 되니까 그의 빛이 되신 게 아니고 왕후가 되기 전에도 그의 주님의 빛이었습니다. 그의 슬픔의 날은 이미 왕후가 돼서 사라진 게 아니고 왕후가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그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는 때로 생각해보면 부모가 죽었죠. 삼촌과 함께 살았죠. 포로로 끌려왔죠. 이런 모든 조건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빛이란 나타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는 빛이 났어요. 그는 거기에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빛이 나. 빛이 나. 그래서 다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에스더는 잘한 딸인가 보다. 편안하게 지낸 딸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나지. 그러니 벌써 다른 여인들 중에서 돋보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예? 그냥 이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부모는 죽었죠. 삼촌과 함께 살지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여자였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가 총리가 되고 높은 사람이 돼서 빛을 발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뜻을 정해서 청년들, 왕의 진미를 먹는 그 준비되는 그 청년이었지만 그는 이미 빛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빛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다려라 하실 때 아멘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할 때 우리도 준비가 돼. 뭐냐면 하나님이 내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슬픔의 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 모든 게 확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 조건을 따지고 있습니까? 다윗도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하고 함께한 게 아니라 쫓겨다니면서 하나님하고 함께한 것이고 바울도 그가 매이면서 하나님하고 함께한 것이고 다니엘도 그가 포로로 끌려간 그 소년들 틈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고 요셉도 그가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되기 전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빛입니다. 주님이 내 슬픔의 날을 마치게 하십니다.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할 때 갑자기 모든 게 휙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놀랍게도 바로 그럴 때 내 백성 다 의롭게 돼서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전에 그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고 그의 능력이 되고 그의 기쁨이 되고 그의 희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세도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리더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권세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참 뭐 늙은 할아버지였을 뿐이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을 때 갑자기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요셉도 그는 그저 전옥지기로 있었을 뿐이에요. 네? 그리고 그는 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해서 올려져서 총리가 됐을 때 사람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에스더를 읽고 있는데 모르드개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에스더의 변화보다도 모르드개의 변화는 더 놀라워요. 모르드개 그저 성문에서 왔다 갔다 하던 자에 불과했는데 그가 나중에는 왕 다음이 되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권세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줄을 잘 섰을까? 뭐 노력을 많이 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이러한 것은 나중에 전설이 됩니다. 그때는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전설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교계의 모든 전설 같은 분들 그 전에는 등장하지가 않았어요. 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전설 같은 사람들. 그들은 그 속에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 건 차치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졸업하니까 졸업하기 전에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졸업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니까 졸업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우리도 그러한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빛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빛을 삼지 않고 또 조건과 상황에 의지하느냐. 그럼 졸업을 못해요. 그게 졸업을 못하는 기준이에요. 졸업을 하면 그걸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거기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 앞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해지는 것이 크게 빛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전설이 되고 또 놀라운 모범이 되고 교훈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처럼 놀랍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뭔가 획기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오니 주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빛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임을 압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된 게 아닌 것임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일 때만이 진정한 빛 나타나겠사오니 주여 그 빛이 이르렀사오니 그 빛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빛이 여호와를 아는 그 빛이 여호와를 깨닫는 그 빛이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그리고 이걸 마치겠습니다.